하나님께 선고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두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유문답 103문답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 103문 제 5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님과 모든 윗사람을 존경하고 사랑과 진실로 대하며 그들의 모든 선한 교훈과 징계를 의뢰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약점과 실수에 대하여는 인내할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활동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게 하신 것, 그 육적인 노동을 그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안식을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안식일 준수의 초점을 일하지 않는 것에만 맞춰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 일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라고 하면 낮잠을 자도 물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뭘 하지 않아야만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이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면 큰일 나고 뭐 뭘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식으로만 주의를 성수한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것은 병든 영혼과 육체를 온전케 하고 마귀에게 얽혀있는 그런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로 보면 되는고 하니 창초의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안식이 깨어짐으로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한 사역으로 보시면 그건 맞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5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1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곧 이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절에서는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우선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2장으로 들어가면 결혼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방편과 수단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번성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없었다고 하면 자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는 존재의 근원이요 하나님을 대리 대표하는 자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성어린 보살핌 없이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가 애지중지 길러서 이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자신도 자라나게 된 것이지요.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과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참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표창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저렇게까지도 효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믿는 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저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 세상 도덕 윤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일, 그 말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잘 알매도 불구하고 왜 구차하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완악한 인간들 중에는 이 일이 지극히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재산 200억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맞고소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분당 주위에 땅 대부분이 이 사람들 거라는 거죠. 다 부자가 법조인인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200억입니다. 그분들이 200억이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들보다 아마 상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고, 또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법정에 가서 고소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는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을 인간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동의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신적인 법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아닙니다. 자연법이 인간의 양심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양심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윤리의식, 이 윤리의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사람의 마음에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실은 양심의 법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양심의 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법, 바로 이 법에 우리가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저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기 때문에 늘 옳으시고 늘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교나 동양의 효사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재산을 조금밖에 못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저런 거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선 외적인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 만큼 부모에 대한 내적인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말을 공손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대개 그 자식들의 말입니다. 말 함부로 할 때 그 부모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솔로몬은 모친 바세바에게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때로 연만하신 부모님들의 지력이 약해서 자녀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셔도 역정을 내어서는 안 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놓친 내가 늙은이가 이런 말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도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공손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만 그의 아비에게 절을 했고 마치 아버지 야곱이 군주고 자신이 신이 양 그렇게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어머니 밧사베가 오자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자신의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버지는 무섭기도 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힘이 세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식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은데요.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고분고분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공손치 못한 은사와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체벌을 하고 막 무섭게 하니까 두려워서라도 막 말을 못하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말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가만 들어보면 지금 뭐 부녀지간인지 부자지간인지 뭐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핵심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비가 어미가 말할 때, 아비나 어미가 말할 때 예라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의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좋은 모범적인 예를 드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 가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라 그렇게 명령을 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한 잔 따로서 포도주 한 잔 하자라고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 레갑 족속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노라 대답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수백 년 전에 유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레갑 족속, 이방 족속이었지만 선조의 명령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켜온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식들 참 많습니다. 에서는 아비 이삭이 사슴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순종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큰 실로 인생의 중대사를 할 수 있는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블레셋 여인들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들 뭐라 그래도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호에 맞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니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나아가 부모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정말 저희 부모님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 아내가 요플레인가 뭔가 요플레 얼마입니까? 요즘 한 500원 하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걸 먹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뭐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뭐 자녀에게 그래도 좀 하나 더 주자 그래가지고 그걸 먹지 못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줄은 몰랐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아셨어요. 그래서 한이 맺힌 분들이고 그래서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가운데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여러 가지 모든 필요들을 부모로부터 체험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자녀를 극진히 돌아보았다고 하면 부모가 늙어 힘이 없을 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릴 때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이런 일들을 싫어하면 문제가 있지요. 부모들이 늙어서 쇠약하게 될 때, 그래서 똥 오줌 받아내야 될 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도 잠잠히 되는 말씀 안 되는 말씀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도 그거 다 부모들이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 그 상황이 역전이 되면 이제는 부모의 그런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자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한국에서는 부모를 치는 자를 버릴 손자, 무리 도자를 써서 손도라 불렀습니다. 버린 자식이다. 베린 자식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풍양속을 깎아먹는 이런 손도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 손도가 생겼으니 우리 동네 치욕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곡괭이나 삽, 막대기 등을 그 집에 들고 가가지고 그 나쁜 놈 나오라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네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약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징계하여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 재판관에게 가서 패역한 자식의 상황을 고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읍 장로가 재판해서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그 법은 현행법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니 이런 법은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치는 자를 죽이라는 법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그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그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에 이른 부모를 폭행,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하신 것은 부모 공경의 계명의 심각성과 부모의 권위의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 다른 권위자, 남편, 형, 누나, 직장 상사, 동네 어른 말 듣겠습니까? 말을 해도 해도 듣지 않을 때 선생님이 부모 오라 그러잖아요. 부모 오라고 왜 합니까? 그래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말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모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부모 말을 듣는 자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식 욕듣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을 때 이 일에 가담했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이 계명을 확대하여 네 종류의 아버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아버지, 즉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둘째는 영적인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 영적인 스승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연륜상, 경험상 선배인 자들, 직장 상사나 그 다음에 뭐 형이나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전공 영역에 앞서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의 부모,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실은 이 오계명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직장 상사나 또 자신의 일의 영역 가운데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처럼 권위자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먹고 싶은데 참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니까 그 음식을 부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자녀들만 늘 먹였지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사실은 먹고 싶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자녀를 애지중지 길러놓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 맛있는 것이 있어도 부모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이런 거 싫어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자기가 좋으면 부모도 좋은 거예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면 부모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윗사람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요란 시끌벅적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였습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10만 원, 20만 원 상품권 탁탁 사드려도 주일학교 교사한테는 양말 한 클레 안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한테만 하지 말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요. 공경하라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잘못된 교육 철학, 잘못된 인간관에서 나온 교육 방법들이 유행하면서 뭐 몬테소리다 뭐다, 몬테소리는 성경적인 교육 방법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서도 무슨 교회 몬테소리 선교원 이러는데 참으로 무지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교육 방법들이 유행을 하면서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어야 그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과 전혀 다릅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의 죄성과 고집스러움이 재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아이들의 재롱을 받아주면서 함께 웃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가 자신의 품 안에서 길러지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해줘야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힘들면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해주고, 그래야 부모 사랑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힘들어도 어릴 때 반듯하게 부모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다 부정하려고 되어들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아비 다윗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는 책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장 6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엘리 세상도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사원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엘리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사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면서 나는 생고기가 좋다 라고 말하면서 푹 찔러가지고 생고기를 가져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까지 불러들여 동침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사실을 듣고도 자기 아들을 징계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들과 함께 엘리는 한날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중히 경고하고 체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늘 안 되는 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집에서는 되다가 교회에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되는 일이 집에서는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봐주고 없을 때는 회초리 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모를 징계하십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매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그 부모들에 대한 매로 사용하지 않도록 말이다. 매를 들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토마스 풀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자녀가 부모를 징계하는 매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 양육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자녀 역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어떤 상을 갖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 부모의 가치 판단과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부로 거짓말하면 아이도 함부로 거짓말하고 부모가 윗어른들에게 막대하면 말하지 않아도 막대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먹어요. 참으로 내적인 경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저렇게 우리 부모가 하는지 정말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는지 아이가 참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에만 호소해서는 안 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계명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오계명의 특징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의 그 첨부의 약속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오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 공경이 인간에게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계명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오래 산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계명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 중에 젊어서 요절하는 요절이 아니죠. 젊어서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영역이요 영생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네 날이 길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저 부하여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사업 잘 되고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 약속에는 영적인 의미만 있고 육신적인 삶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오래 삽니다.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되고 방탕한 삶만 계속해서 살고 부모에게 대한 억한 심정을 갖고 그렇게 살면 오래 살겠습니까?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대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바르게 하면 장수하게 되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위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 여부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예를 들었죠. 보는 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런 척도, 그런 바로미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뭘 보면 알아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저한테, 덕수야, 네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바리새인들이 마치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사회 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도 사회도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바로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척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권위자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뒷방에 모셔놓은 그런 참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늙은이 정도로만 그저 밥이나 넣어주고 그냥 뭐 빨리 안 죽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부모를 대우한다고 하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더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대한 이 사랑과 존경의 정도, 그 척도를 늘 헤아리면서 내가 과연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그런 것을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면 그 사회는 이미 끝장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부모는 하늘 아버지를 대리하는 분인 만큼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죽게 하듯 해야 될 그런 분명한 대상이 바로 누군가.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근본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를 거스리는 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도모될 수 없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계명이 아니오 실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계명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과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주신 이 귀한 법도를 사랑으로 준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지게 하시고,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와 소원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계명을 직행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과 마음의 혼란스러운 부분들과 때로는 미움과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마땅히 경외하며 존경하며 돌아봐야 할 이 의무들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복잡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하는 정도가 바로 이런 정도인구나라고 자각하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에 바빠 동으로 서로 참 바쁘게 와다니면서 나다니면서도 정작 부모를 돌아보고 부모의 그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